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또는 복합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사건과 너무 많은 표현이 동원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독교의 구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서 기독교의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종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로마서 6장 22, 23절을 읽으면 이렇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 그 과정 전체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다라고 로마서 6장 22, 23절은 말해요. 하나 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구원의 과정, 이런 구원을 누가 주도하는가, 구원의 주도권과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이 생겼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안에 이런 내용,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제가 이게 강조하는 게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로마서 8장 29, 30절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물론 로마서 8장 15절, 16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그리고 17절 등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교회가 증거하고 성도들이 나누어주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고 말할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그러므로 인해 결국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이게 로마서 10장 13절, 17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등에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의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구원은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은혜의 역사이다 라는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만약에 소홀히 해버리면 여기에 내, 인간,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식들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독교 신앙이나 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왜곡되고 타락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약화되거나 그거 대신에 또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왜곡과 타락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회가 다시 건강해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앞으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나가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이상 건강성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말을 할 때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세요. 그 근거가 66권 성경에서 통일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서 만약에 벗어난 다른 관점이라면 주의해야 될 내용일 거예요. 오늘부터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서신을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될 중요한 배경을 한번 보면 고린도 편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글인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전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환경인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사회로부터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교회 밖의 세계관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세상의 관점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서 그들의 신앙과 교회가 엄청난 문제를 지금 안으면서 회오리 바람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바울이 다시 하나씩 하나씩 처방을 내리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도록 안내하는 편지, 이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설교자로서 제가 어떻게 주제를 잡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 것일까,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는 게 한 구절이나 한 단어 가지고 적용할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을 통전적으로 66권 성경 전체의 교훈과 내용을 잘 소화를 해서 사실은 교회를 이루어가고 신앙을 이루어가는 바른 신학을 정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신학을 잘 정립해야 교회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 바르게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정리한 바른 신학 위에 바른 교회의 모습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바른 신앙이 이루어지고 실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고린도 전후서만큼 이 주제가 어울릴까 싶어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린도 전후서를 강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첫 번째 인사와 인사 이후에 이어지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란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기준을 회복해야 다양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결론을 사실은 던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인 특징인 고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고요. 고린도서가 13장까지 있어요. 합치면 장수로 따져볼 때 29장입니다. 29장의 이 편지글을 적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갈등과 문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는 이 도시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에서부터 그리스 본토로부터 쭉 올라가게 되는 첫 출발점의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이게 얼마나 번성했느냐면 서쪽과 동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두 군데에 배가 정착할 수 있는 항구를 두 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를 들락날락하는 많은 배들이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 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시아, 팔레스타인 쪽에서부터 지중해를 좌로, 우로, 동서남북으로 막 다니면서 항구도시에 정박을 하면서 나름대로 물건을 내리고 물건을 싣고 또 뭐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구를 두 개나 가졌다. 이거는 매우 유명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량이나 물량이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설립될 만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리스로부터 로마 시대까지 바다를 관장한다고 믿고 있는 신 포세이돈, 들어보셨어요? 바다의 신인 이 포세이돈을 그것을 기리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스포츠전이 열리는데 우리는 지금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올림픽의 시작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우스 신을 기리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열리던 올림픽 경기예요.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올림픽, 두 번째로 유명했던 게 뭐냐면 바다의 신인 이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 2년마다 열리는 거예요. 2년마다. 그게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스미안 스포츠 경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미안이 고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아테네만큼이나 그 당시에 운동 경기나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대회로 수많은 주변의 관광객들이 해마다 북적대고 2년마다 북적대는 엄청난 인기를 끄는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서 구경하기에 좋은 유명 관광지이기도 했더랬습니다. 이 포세이돈뿐만 아니라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종종 등장하는 아름다움과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데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전하고 비슷해요. 아프로디테가 비너스로 로마라고 하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게 비너스니까 미와 함께 관능적인 미와 함께 관능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어려운 한자를 썼습니다. 관능적이고 벌거벗김을 당하는 신상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이게 많은 학자들이 좀 뻥튀기다 과장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문헌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의 성창들 몸을 파는 여인이 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줄이고 줄이더라도 1,000명이 너무 많다고 해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떠올릴 때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스포츠 제전 그다음 아프로디테를 섬기기 위한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곳에는 늘 벌거벗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바알 신전하고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의 이름으로 신전을 방문하면 반드시 성행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공적인 쾌락의 장소가 있는 곳이 고린도란 말이에요. 이쯤 되면은 고린도란 도시에 항구를 두 개나 거느렸으니까 수많은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도 많고 그 다음 유행하는 문화도 번지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윤리와 도덕이 굉장히 문란했겠다. 자유로운 도시였겠다. 굉장히 편안하게 어디서나 눈치 보지 아니하고 관계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공식적인 장소가 있었던 곳.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발전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기 400년 전부터 주전 4세기 전부터 이 고대 헬라 문헌에 보면 고린도와 관련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린티아스테스. 이게 고린티아스테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의 여자, 여성형 명사입니다. 고린도 여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고린도 여자라는 단어가 주전 4세기부터 어떤 뜻으로 사용됐을까요?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여자를 붙여가지고 고린도 여자 이래 나올 걸 그냥 이거는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될 만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고린디아 조마이 이거는 고린도 사람처럼 살자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탕하다, 매음하다, 음행하다,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전 4세기부터 헬라 문헌의 고린도라는 단어와 섞여져가지고 나오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오늘날 현대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 사람들 또는 고린도스러운 것 이게 뭐냐 방탕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상징하는 것이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주 27년경에는 로마가 제국을 장악해서 탄창 건설을 갈 때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로서 이 고린도가 재건되면서 예전의 그 풍요로움이나 문란한 성풍습이 다시 1세기 중반 이후에 확 되살아나가지고 수많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즐기고 싶으면 찾아가는 1번지, 놀고 싶으면 가볼 수 있는 곳, 조금 심심하다 싶을 때 한번 방문해가지고 놀고 올 수 있는 곳 고린도가 1번지라는 겁니다. 이 도시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 게다가 오래전부터 무역도시고 항구도시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하게 되고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문화나 종교가 함께 섞여 사는 요한 이 고린도 전후서가 이렇게 기록될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대략 인구가 주변의 지역까지 포함할 때 한 8만 명 정도. 8만 명이면 우리 시각에는 별로 안 큰 것 같죠? 이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라고요. 8만 명 정도면 굉장히 큰 도시로 이게 사실은 드러났고 문화나 종교가 섞여 살던 다문화적인 국제도시의 위상을 자랑했던 것이 고린도였어요. 한편으로 이 고린도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아테네예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여러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여러 우리가 말하는 철학의 유명한 본고장이라고 하는 아테네가 바로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테네를 가리켜서 1세기 당시에는 이제는 그들 과거의 이름이 사그라들고 이름만 남고 선생님들의 이름만 남아있는 사그라들어버린 대학도시. 그게 아테네에 대한 별명이에요. 근데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는 여전히 아테네의 철학이나 이 수사학에 함께 넘어와서 유명한 철학학교나 수사학교가 여전히 있고, 그 다음 놀기 좋은 곳이니까 이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아테네가 사그라드는 곳이라면 고린도는 매우 융성해서 전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유학 가보고 싶은 1번지가 또 고린도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문란한 성윤리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욕구와 알매에 대해서도 매우 예민했던, 자부심이 대단했던 도시 중에 하나도 아테네 옆에 위치했던 고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분방한 성윤리와 철학, 수사학 등에 대한 이 발전은 이제 건축에도 드러났겠지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미술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역사 시간에 고린도 양식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1번 고린도 양식, 2번 이오니아 양식, 3번 도리아 양식 기억나세요? 처음 들어본 분들 많습니까? 아, 금전고시 하셨군요. 이게 늘 헷갈렸던 겁니다. 순서가 뭐냐? 고린도가 돈이 많아요. 그 다음, 성적인 문화도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면 자연히 이 사람들이 건축을 지을 때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단순하게 지었겠어요? 세게 지었겠어요? 대충 지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양식은 기둥에다가 기둥 끝에 문양을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게, 돈이 없으면 그렇게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양식이 제일 세련되고 정교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양식이 고린도 양식이에요. 그 다음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하는 사람이나 집 짓는 사람이 너무 이게 좀 너무 복잡하니까 좀 단순화시키자. 그게 이오니아 양식이에요. 남성미를 강조한다. 그렇죠. 이게 말이 남성미지. 그냥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더 단순하게. 그 다음 맹기둥 만드는 거.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도리도리 도리야. 이 순서가 그래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의 건축도 매우 화려하고 거칠애와 함께 그들의 문화,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양식이 고린도 양식이라는 건축 문화에도 기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이나 화려함이나 거칠애 중심적이나 또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철학이 융성했던 세속의 도시, 전형적인 세속의 도시, 다원주의의 도시, 그곳에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이 고린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해서 온전히 사역했던 중요 결과로 고린도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섰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바울이 먼저 17장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야,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는 곳이 고린도 위에 있는 그리스의 본토 땅인데 그 지역의 이름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말해요. 마게도니아 이 지방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바울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밤에 급하게 도망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남쪽으로 쑥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바울이 도착한 곳이 아테네였어요. 아덴. 아테네에서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변론한 뒤에 짧게 복음을 전하고 곧바로 이동했던 옆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유명한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의 직업은 천막을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데 이 천막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캠핑용 천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이 천막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거의 건축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가죽을 깊고 집어가지고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천막 가공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었더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소 자신의 특기이자 또 다른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천막을 가공하는 거였거든요. 가죽을. 그래서 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부터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지게 되고, 그 공장이라는 게 오늘날 집이 있고 뭐 이게 수백 평이 되는 건물 이런 게 아니라 1층에는 이렇게 가죽을 잘라 만드는 공장처럼 쓰고 2층에는 가옥 구조가 되어 있는, 이게 고린도 당시에 많은 공장 형태의 2층으로 되어 있는 주택의 구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같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합류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돈을 벌고 돈을 벌었던 틈틈이 이제 안식일이나 평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모여 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틈틈이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들락날락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부터 그 주변의 사람들 모이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바울을 견제하기 시작해서 바울이 더 이상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회당 옆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다시 정식으로 바울과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때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고린도 안에도. 그 중에 회당 하나, 헤나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 식구들이 유수도의 집에 합류하면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이에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환상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찾아와서 꿈이나 환상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 번입니다. 항상 그럴 때는 바울이 평안하고 컨디션 좋을 때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도. 알아서 잘하는데요, 뭐. 근데 하나님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나 바울이 지금 지치거나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특별한 상황이란 뜻이에요. 그 세 번 중에 한 번이 고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린도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도시에 나의 사람들, 주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있으니까 쉼 없이 사역을 하라. 이런 주님의 격려를 가지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가장 길게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약 3년 가까이. 그 두 번째로 기록된 긴 시간이 바로 고린도예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주후 50일에서 52년경. 그런데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내었던 불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불신 유대인들의 반대가 계속 거세어져가지고 결국 새로 부임한 그 지역의 총독 갈리오 앞에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바울을 재판정에 세웠어요. 재판정에 세웠다는 말만 나오고 바울이 그들에게 매를 맞았거나 그곳에서 이렇게 곤욕을 당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아마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를 당했고 재판정까지 끌려갔지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거나 매를 맞았다는 표현이 없는데 바울 옆에 누가 같이 끌려갔느냐. 또 다른 회당장인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이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 듣고 함께 예수님 믿게 된 이 사람이 재판장에 끌려가서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바울 대신에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하고 심한 매를 맞고 그의 육체가 막 상하게 되는 이 바울 옆에 서 있는 소스데네라는 이 회당장이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은 이제 1년 6개월 지났으니까 고린도에서 계속 머물러 사역할 수가 없어서 고린도를 떠나 배를 타고 에게라는 바다 건너편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이때 건너올 때 따라왔던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배 타고 따라와요. 그렇게 배 타고 와서 에베소에 머물고 이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잠시 내려놓고 바울은 짧게 거주했다가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므로 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로 바로 바울이 와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에베소에서 그들과 함께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이게 주후 53에서 55년경쯤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안 하셔도 고린도가 그 정도의 도시구나.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지나가서 에베소로 건너갔구나.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집중적으로 하는구나. 이 정도 그림만 딱 가지고 있으면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배경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세 번째 선교여행에 3년이라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바울이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만 틀어보면 공식적으로 두 가지 방편으로 두 가지 과정을 통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소문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 방편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성경에 있는 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인사 말이니까 부드러운 말이에요.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본문인데 11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 여러분,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글로에라고 하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의 집에서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글로에라고 하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 아마 이게 평범한 성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몇 지도자에 해당할 만한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추론되는데 이 글로에의 성도가, 글로에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을 긴급하게, 이거 안 되겠다, 가만히 내버렸더만. 저 바울 선생이 에베소에 사역한대, 가봐. 그래서 글로에의 집편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알리게 되는 내용. 그와 관련된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고린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들 사이에 가정교회 중심이니까 분쟁과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누구파다. 나는 저 사람이 좋다. 나는 저 사람의 목회가 마음에 드는데 난 저 사람 설교가 더 좋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파벌이 발생했다. 두 번째, 이게 4장과 5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 안에 상상하지 못할 만한 음란한 행동이 있다. 심지어 어떤 남자가 자기 계모를 취했다더라 라고 하는, 야 이게 뭘까? 이런 음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더라. 이게 심각한 음행이 발생했다더라. 세 번째, 이게 5장입니다.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겼는데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하더라. 성도들끼리 신앙의 문제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더라. 이 세 가지가 1장부터 6장까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글로의 집으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해 들려진 소식들. 두 번째, 바다 건너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들려진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7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쓴 편지에 이런 주제에 대하여.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물어온 뭐뭐뭐뭐뭐에 대하여. 이게 7장 1절, 7장 25절, 8장 1절, 8장 12절, 16장 1절, 10장 12절. 7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시작해서 6번에 걸쳐서 너희가 나한테 물어온 이런 주제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가 쫙 펼쳐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쪼개면 1장부터 6장까지가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 상황을 알린 것. 두 번째,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인 질문 내용의 편지를 적어서 바울에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해온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대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7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 믿고. 두 번째,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독신으로 살아야 되냐 계속 결혼을 해야 되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시장에 나오는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 바울이 일곱 번째로 너희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예배와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은사를 어떻게 질서와 조를 잡아가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어지러워져요 교회가. 그 다음 부활의 문제.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문제가 다르요.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 16장은 가난한 교회와 옆에 있는 교회와 형제들을 돕기 위해 헌금하라고 연보를 하는 헌금의 원리와 자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안에서 보면 여기 이 내용들은 묶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세분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 가지의 주제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하나 뺐습니다. 고린도 우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 우서 한 권을 씁니다. 바울이. 그게 뭘까요? 바울에 대한 사도적 권위를 흔드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우리 지도자 맞아? 자기의 사도 직분을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권의 책, 고린도 후서를 전부 할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끼워놓으면 고린도 전후서는 11가지 이상의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 처방을 내리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할 때 고린도 전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계속 머무를 작정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10가지 이상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물어온 것에 대해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처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신학 성경을 읽다 보면 혹시 매일 성경을 큐티하는 분들도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요. 안디옥 교회 안에 구원에 대한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죠. 어떻게 해결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질문을 한다고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게 성경을 읽어나갈 때 본문에는 없는 내용 표현이지만 더 들어가면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그럼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곳에 문의하고 그들이 설명하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마치 그 교회 안에서만 모든 문제를 풀겠다. 이게 정치 형태로 보면 회중교회나 침례교회가 사실 이런 정치 형태를 띄어요. 다른 교회는 그냥 협력만 할 뿐이지 전략적 제휴예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끼리만 문제 해결. 그런데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한 사람이 부패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부패할 수 있으니까 이웃교회와 함께 형제들이 같은 신학적 테두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몸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노회 결정을 교회가 존중하는 거예요. 초계의 결정을 노회가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이나 교회의 고민을 노회가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조정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건강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어 왔어요. 이런 이상의 배경을 다 여러분이 갖고 오늘 보면 1절을 가보세요. 과연 바울이 인사말이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꺼내는 첫 번째 감사의 표현에 어떤 단어가 도드라지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최소한 3번에서 4가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내가 하겠다고 손든 게 아니라 내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세워진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 사역을 전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간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 일일까요? 지금 편지를 쓰는 이 내용은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사견이나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기호나 어떤 인간적인 기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분명한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편지를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공동 발신자의 이름을 하나 써요.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소스데네라는 이름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여기 딱 한 번 기록된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소스데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누구지? 아니 쭉 보니까 흔적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신약 성경에 더 나오는데 이게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제가 앞서 후루룩 설명할 때 한번 이름이 나왔던 이름인데요. 이 소수단회가 18장 17절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언제이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막판에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이 총독 아가야 총독이 부임했을 때 고소를 당했다 그랬죠. 바울이 고소를 당했고 재판장에 끌려갔는데 고소는 당했지만 바울이 매를 맞았던 흔적은 사도행전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유대인이 대신 폭행을 당하고 매를 맞았다 그랬죠. 그 사람이 소수대네예요. 이게 소수대네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천성이 혈통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해 이 사람이 회심이 일어났고 바울의 동료자가 되고 초대교회, 초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거나 초대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누구나가 다 알만한 인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소수대네가 만약에 똑같은 그 동일 인물이라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언제 그러면 지금 에베소에 같이 있기를 같이 공동 발신자로 설명을 할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그만두고 배 타고 에베소로 건너올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건너올 때 함께 동행해 왔거나 아니면 한 3, 4년 지나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성경학교를 차려가지고 지금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이 소수드네가 배를 타고 건너와서 바울에게 합류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굳이 오늘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힘이 실리는데 굳이 여기에 형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소수드네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소수드네라는 이름을 고린도 사람들이 모르면 안 밝히잖아요. 뭐 안, 모르는데 왜 밝혀요? 소수대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증언해 줬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뭔가의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권위나 공식적인 뭔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긍정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임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서의 편지가 형제 소수대네의 이름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더욱 사적인 의미나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거는 공적인 의미다. 공식적인 견해다. 객관적이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교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형제 소수대네까지 그는 공동 발신자로 여기에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주요 단어입니다. 다른 편지 그래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야 너희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주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을 입었다. 이런 동일한 맥락의 의미를 담아서 2절에 보면 세 번이나 가르칩니다. 교회가 어떤 인간적인 기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사람들의 방식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좌지우지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도록 바울은 인사말에서부터 지금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인사말이에요. 물론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다양하면서도 이 심각한 문제들은 그 도시 고린도가 안고 있는 세속적인 문화와 다원주의적인 종교와 여러 문란한 세속적인 윤리 등 교회 밖의 세계관과 함께 갈등을 하거나 교회 밖의 세계관을 수용하면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죠. 기독교회는 인간적인 기원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치고 들어오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해요. 교회의 여러 조직으로 볼 때 굳이 목사나 장로나 여러 직분자들이 성도들 앞에 많이 등장을 하고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마치 여러분들 앞에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 교회가 마치 목사나 장로나 몇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휘둘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검증해야 될 게 뭐냐면 저 목사가 말하는 설교, 저 사람이 하는 목회적 원리가 성경에 바람직한가를 물어야 돼요. 장로는 이제 저렇게 말하는데 저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물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한데 방식이 서투를 수 있죠. 그럴 때는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거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정중하게 건의를 해서 수정을 시켜야 되는 문제예요. 반대로 어떤 누군가가 회중 가운데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의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의제기가 성경의 교훈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따져야 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내용을 받아볼 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21세기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실존하는 지상의 교회가 안고 있을 만한 방식이나 문제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신령한 기능과 역할을 마태복음 신장 18절과 19절은 교회의 역할과 기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집,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건 머리는 주도권과 주권을 말하거든요.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될 만한 신령한 기관입니다. 다만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위치하다 보니까 다양한 영적인 싸움은 실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환경이 그러하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내적인 신앙의 차이나 욕망들도 다양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우매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찾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항상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원리와 방식을 따라 문제를 좁혀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과 진리로 삼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에 따라 저들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이런 인사말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4절부터 9절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점으로 볼 때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박하고도 순수했던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엉망인데 열 가지 이상의 신학적인 복잡한 문제,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다. 심각한 음란한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다. 아, 자기 목소리가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쪼개가지고 1분 단장, 2분 단장, 3분 단장, 4분 단장 여기 각자의 리더들이 각자 앉아있어. 그 사람 주변에 눈치 보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앉아있어. 이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딱 나뉘어 앉아있다. 이게 한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오늘 감사의 표현을 먼저 끄집어내는 건 제정신일까? 뭐 감사할 게 있어서 현실을 보면.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감사의 표현은 바울이 주님께서 인도에 가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의 표현일 수도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선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보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의 그 과정과 모습을 기억하면서 과거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드린다. 적어도 사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됐으니까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린 것이 감사하세요? 저를 보고 감사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냐고요. 오늘 바울이 끄집어내는 이유는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교회가 시작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한 가장 분명한 기독교회와 신앙의 첫 번째 감사. 은혜로 내가 복음을 알고 교회에 앉아 예배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이 넘치도록 풍성하대. 이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하더라. 조장 모임, 조별 모임 가니까 한 사람 말하는 거 40분 다 지나가 붙더라. 야 수다장이만 모였는가 봐. 스피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것은. 이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그리스를 로고스란 말을 썼어요. 여기서 로직이란 영어 단어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연설을 잘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수다장이가 모였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 속에는 교훈이나 논리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리성이 탁월하고 지적인 신학과 교리적인 지식이 탁월하다. 이게 말하는 것이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은 단어인 모든 지식, 이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리스를 쓰는데 습득된 통찰력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판단력을 포함하는 지식입니다. 그럼 이런 지식이 바울이 생각할 때 분명히 바울이 떠나올 때까지는 교회가 이루했는데라고 떠올리는 과거적 추론 또는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겠지요. 이런 교회가 가져야 될 신학과 교리적인 지식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하고 통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게 6절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바울 자신이 사도행전 18장 11절을 참고해보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성실히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열정적으로 증언했고 가르쳤던 그 내용이 그들 가운데 확고해졌어요. 제대로 이해되어졌고 그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초기에 분명하게 섰단 말이에요. 이런 풍부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은 신학과 교리와 그 다음 분별력들이 나름대로 있었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선물, 쉬운 성경은 영적인 선물로 풀어버렸는데 그리스 원어를 보면 크리스마티, 이거는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인 능력이나 신학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도 많이 주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이 은사가 도리어 칼이 돼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은사의 문제로 발달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넉넉하게 주어졌다. 이 사실 자체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를 가지고 그들은 7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영원한 영광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복음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의 것에 천착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표현해요. 이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따라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끝날까지 자신의 교회나 자신의 성도들을 흠이 없도록 굳세게 지켜주실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죠. 그러고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바울이 사역했던 초기의 교회 모습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은 문제투성이지만 우리를 수정하고 교정해서 고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저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많이 울었겠다. 이 편지 쓰면서 마치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 부모의 마음을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여동생이 저보다 6살이 어린데 그러니까 제가 7살 초반부까지는 우리 집에서 막내였다고요. 절대 지존. 네 명의 형제 중에 절대 지존. 저보다 나이가 제일 많은 형님은 9살 많고 큰 누님은 10살 많고 얼마나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어라? 7살 11일쯤 돼서 보니까 엄마 옆에도 조그만 애기가 하나 누워있네. 아 이게 이제 동생을 향하여 시선과 질투가 퇴행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엄마가 없으면 애 꼭 한번 꼬집어보고 살아있는가 찔러보고 배가 뻘록뻘록 숨쉬길래 배 한번 눌러보고 입에서 푹 젖은 티 나오고 이런 개고작이 있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여동생이 두 살, 세 살, 네 살, 저도 여덟 살, 아홉 살, 열 살, 이상하게 싫은 거예요. 제가 없었으면 내가 막내인데, 내 자리를 보좌를 뺏긴 것 같은 느낌? 이게 뭐지? 이상하게 이게 이제 태클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께 야단을 맞고 옛날에 그 방 빗자루로 주로 많이 이제 체벌의 도구인데 이런 것들로 매를 맞는데 어머니에게 늘 들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꽤 사라지지 않는 표현입니다. 야, 이놈 자식아. 왜 동생 또 괴롭혀서 울렸어?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말은 못하고 세근이 있으니까. 일부 왜곡된 세근, 왜곡된 철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말을 해버렸어요. 아, 내가 언제부터인가 막내였는데 얘 때문에 내가 막내로서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다. 이 상실가 때문에 내가 동생이 싫어요, 그냥. 그게 어머니가 그때 펑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손가락 깨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야, 손가락 이렇게 있는데 제일 약한 손가락을 제일 약해 보이잖아. 그러면 약하니까 조금 더 관심이나 시간을 들 수밖에 없는 게 부모야. 너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언젠가는 저보고 어머니가 막 매를 들고 한번 손가락 깨물어봐! 그것도 버티고 있지. 꼭 깨물어봐야 됩니까? 깨물어봐, 이놈 자식아! 그냥 깨물어봤죠. 다 아프더구만요. 거의 진짜 그게 어머니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중반까지 저의 해코지 장난이 그렇게 이제 이어졌던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바울에게 가장 마음이 쓰라린 교회가 어디였을까? 눈을 감으면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서 바울을 만나면 꼭 질문하세요.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제일 마음이 쓰라렸고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던 것 같습니까? 저는 단연코 고린도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문제를 폭풍우가 일어나면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바울이 쓰라렸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성도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오리투성이지만 주님이 흠없이 바꾸어 가실 것에 대해서 그는 미리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설교 계획을 쭉 짜다 보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보니까 거의 한 올해 1년 갈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한 9월, 8월 지나 9월 넘어가면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진짜 눈물이 막 날 수밖에 없어요. 읽으면. 자기를 향해서 당신이 사도야? 당신이 우리 목회자 맞아? 칼을 들고 설치는 그 성도들 향해서 자기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거부하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묵상해 보면 많이 울었겠다, 이 장면에서. 아이고, 바울이 또 눈물 흘리는 거 봐라.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줄기차게 자신을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같은 바울의 입장에서 묵상하면 감정이 끌어오를 수밖에 없을 만한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전체는 문제투성이 교회가 문제투성이다 라고만 여러분이 해석해버리면 고린도 전후서의 온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를 향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바울은 어디쯤에서 눈물을 흘렸을까? 어디쯤에서 되게 분노하고 있을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록할까? 그게 오늘 8절, 7절에 나와요.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허적대면서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리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사실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A라고 하는 지상의 교회는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구상에 주님께서 교회란 형태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집 자체를 세상에 없앨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GBS의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진지한데요. 혹시 그동안 여러분이 출석했던 교회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칼을 들고 설칠 만한 판단의 능력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교회를 우리는 주님께서 머리 되심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는 중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혹시 후세대 교회를 떠나서 이사를 가서 멀리 가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다른 길을 추구하게 될 때에도 혹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고요.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난하는 마음이 남았다면 전적으로 여러분의 부족함이고 여러분의 어리석음일 거예요. 돌이켜봤을 때 어디에도 성령의 열매에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죠. 평강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되고 겸손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형제이면서 같이 세워져 나가야 될 우리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결국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이 교제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영광,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어가게 하실 것을 바울이 내다보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바울의 이런 감사의 목록들을 보면 교회의 기초와 함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나 교회가 소망해야 될 그 내용들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이런 감사의 목록에서 얼마나 이탈했고 이 정도의 주제에서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흘러떠 내려왔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나 죄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학적 교리에 기초하여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공동체, 거룩함을 힘쓰는 공동체, 영생을 누리고 격려하는 기쁨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고 가르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현재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으로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음을 오늘 본문 인사와 감사의 내용에서 강력하게 돌아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확인시킵니다. 영원한 영광을 너희들이 제대로 소망하고 있는가를 소망의 지향점을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소망하는가에 대해서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이게 목표 지점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문제가 풀어져요. 바울의 사역으로 태동되고 시상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복음의 영광과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깊고 넓게 오늘 본문에 보면 경험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제대로 들었고 제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대략 지금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던 시점이 54에서 55년 주점으로 본다면 3, 4년 정도 지났어요.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사회가 갖고 있는 세속의 물결이 쑥 고린도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서부터 아마 바울 이후에 바울이 가르쳤던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어쨌든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혼란해져 버렸어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래서 결코 바울이 관심을 놓을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었을 때 진짜 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한 줄의 성경 구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한 줄의 격려이자 부탁, 그게 뭐였을까? 그게 현수막에 있는 아래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뽑은, 설교자로서 뽑은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 성경 구절, 고린도 전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주님을 위해 너희들이 바로 서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글과 함께 주제를 정리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글에도 오늘 제가 설교했던 이런 주제와 관련된 성경구절이 나와요. 교회가 성도들이 반드시 지키고 간직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주님께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그 다음 두렵고 떨림으로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역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사도바울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함을 힘써야 될 교우들 내포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대개 지상에 있는 교회가 겪는 갈등이나 시험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제 짧은 소견으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교회 밖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나 방식을 분별력 없이 수용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 등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주장되는 자기의와 교만의 원인이 될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명백한 성도 안에 죄나 범죄나 오류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상처 가운데 흔들립니다. 이상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주인 대신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교회 문제, 신앙의 문제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의 근거에서 거룩함의 방식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룩함의 방식을 떠나버리면 역시 방식도, 해결하는 과정이나 방식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룩함의 방식이라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하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정직하라, 화평을 힘쓰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빈 공간에 여유를 남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거룩한 열정을 빙자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는 오만함을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부서져요. 그래서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스톱할 때 정지해야 될 때 정지해야 돼요. 이건 더 이상 아니다 할 때는 그만두어야 돼요. 끝까지 가보자 저는 말립니다. 저에게 물어오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할 때 매우 심각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까지 그까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까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절제하고 온유함과 화평의 질서를 따라 그만,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교회니까 부서져도 사라져도 하나님 뜻이겠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도 아닌데. 그 정도 여유가 생기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은 거기까지만.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각자 각자의 성도들이, 각인들이 주님의 심판단 앞에 설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을 강조해 줍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는 거룩함의 방식이자 우리의 자세로 가르쳐줘요. 우리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각자가 걸어가는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서면 제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낱낱이 고하고 판단받을 때가 오겠지요. 그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매주 매주 성실하게 설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위에 서야 한다. 이 부름받은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5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